VOA 세계 뉴스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4일 캐나다 정치인들의 친인척들을 협박하려한 혐의로 자국 주재 중국 외교관들에 대한 추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날 캐나다 의회 청문회에서 이들 중국 외교관들 중 한 명이 캐나다 야당 소속 국회의원인 마이클 청 연방 하원 의원과 그의 홍콩 거주 친척들을 협박하려 했다는 정보당국의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청 의원이 중국의 인권 기록을 비판한 이후 그 자신과 홍콩에 거주하는 친척들이 중국 당국의 표적이 됐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졸리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청 의원은 이날 캐나다 C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중국 외교관이 자신의 친척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졸리 장관은 캐나다가 이 같은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콩페이우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저녁 성명을 통해 캐나다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캐나다 측이 자가발전식 정치적 웃음거리를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그리고 위험한 길로 나가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은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신속히 점령한다는 당초 계획을 포기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점령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가 절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동맹국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즉각적인 야망을 아마도 축소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은 전선을 따라 공격에서 방어작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4월에는 지난 3개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적은 영토를 획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은 상당한 군수품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상당한 인력상 제한을 받고 있다고 헤인스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동원령을 발동하지 않고 현재 이란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받고 있는 기존 지원 수준을 넘어 제3자로부터의 군수 공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평범한 수준의 공격 작전을 유지하는 것조차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은 중앙정보국 CIA와 연방수사국 FBI 외 15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워싱턴 DC 소재 근동정책연구소 토론회에서 6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지도자들과 만날 계획이라며 현지에서 인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 관리들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인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체결을 바탕으로 두 나라 간 그리고 미국과 영내 다른 나라들 간 새로운 협력 분야를 논의하는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설리번 보좌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도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과 블링컨 장관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과 비산유국들의 협의체 OPEC 플러스의 최근 원유 감산 결정과 지난 2018년 자말 카쇼기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을 차기 합참의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 CNN 방송 등 주요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내정자에게 이를 알린 뒤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면서 아직 이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직을 맡게 되면 현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뒤를 잇게 됩니다. CNN은 브라운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으로 최종 임명될 경우 미 역사상 처음으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직을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맡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운 참모총장은 지난 2020년 흑인으로는 최초로 공군 참모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앞서 브라운 참모총장은 인도태평양 공군을 책임지는 태평양 공군 사령관을 지냈으며 1987년부터 두 차례 한국 군산의 미군기지에서도 근무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5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찬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일본 총리의 방한이 미한일 삼각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바이든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를 위해 영내 동맹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릴 해린스 정보국장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린 후 오전에 북쪽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0도에서 14도, 낮 최고 13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직후 이루어지는 일본 총리의 방한이 미한일 삼각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미한일 관계 강화를 도모해온 바이든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7일과 8일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이 미국에도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 석좌는 4일 VOA에 기시다 총리의 방안이 삼각관계의 세 번째 축인 한일 관계를 공고히 한다며 바이든 정부의 미한일 공조 강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o it's been a high priority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from the beginning to seek to improve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ut I think we're seeing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존스톤 석좌는 바이든 정부는 취임 초부터 3국 관계 개선에 높은 우선순위를 뒀는데 그런 노력의 결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 강화 구상을 추진한 윤 대통령의 공이 가장 크고 기시다 총리도 이제 호응하고 있으며 미국은 뒤에서 이러한 노력을 독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존스톤 석좌는 미국은 세 나라가 중국 대응에 있어 공통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강력히 믿는다며 공통된 우려와 보호해야 할 공통된 이해 관계가 있고 다양한 관계망 결속도 그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2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하면서 동맹 파트너들 간 관계 강화를 독려할 것이라며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의 주요 도전 과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일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안에서 경제 안보에 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스톤 석좌는 특히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심사 우대국으로 복원한다고 밝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로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됐던 2019년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불화수소 등 세계 물질에 대한 수출 관리 엄격화 조치를 취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존스톤 석좌는 경제안보가 미한일 관계에서 점점 더 중심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협력을 보다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협력이 제도화될 경우 정치적 문제가 발생해도 협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three governments is to institutionalize cooperation that's beginning to happen. So I think it would be wise to institutionalize.
존스톤 석좌는 삼국 정부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 안보에 대한 삼국 간 논의를 제도화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안보회의 당국자들이 시작한 경제안보에 대한 공식적인 대화들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세 나라 간 외교 경제 당국 간 2+2+2 정책협의회가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국가안보회의가 주도하는 협의체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일 정상은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일 국가안보회의 간 경제안보 대화 신설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트로이스텐 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도 4일 VOA에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한국과 일본은 핵심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모두 선진 경제로서 첨단 기술 산업을 갖추고 있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o South Korea and Japan are key partners in this area for the United States. As we go forward though, other areas of potential cooperation include
탱거런 선임국장은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라며 향후 세 나라의 잠재적 협력 분야에는 청정 기술이 포함되고 특히 수소와 같은 분야는 한일 모두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매우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중요해질 생명공학과 양자 컴퓨팅과 같은 미래의 분야에서 세 나라가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성공적인 미한 정상회담 직후에 한일 정상이 만나 공통의 이해관계와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가 동일한 역내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함께 양국 화해의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의 선의에 제대로 호응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인식이 있다며 두 정상이 양국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관계 설정과 다음 조치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이 한일 양국의 화해와 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과 다른 도전에 대응하는 데 미한일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두 나라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이행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For the United States, defending either ally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 is made easier. If our two allies are in sync with each other.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을 방어하는 것은 한일 두 동맹국이 서로 간에 그리고 미국과 협력할 때 더 쉬워진다며 같은 맥락에서 한 동맹의 지원이나 협력 없이는 다른 동맹을 방어하는 데 문제를 겪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앞으로 미한일이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분야로 북한의 임박한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강화를 꼽았습니다. 또 세 나라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연결하고 세 나라 연합훈련을 정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발표된 워싱턴 선언을 세 나라 간 공동 억지와 핵협의 대화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주와도 미한 간 심화되고 있는 핵협의에 일본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know they've said formally they're not going to do that right now, but informally they could start doing it. So even as early as
크로닌 석좌는 당분간은 핵협의 그룹에 일본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르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부터 비공식적으로 관련 3국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회의에서 핵 계획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3자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며 그 경우 북한의 갑작스러운 전술 핵무기 사용이나 7차 핵실험 등 핵과 관련한 시나리오의 직면에도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이외에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관련한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미한일 군사훈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를 위해 영내 동맹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대한 굳건한 방위 공약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에 관한 미한일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우리는 영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we are certainly in touch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사브리나 신 국방부 부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일 3국 간 이런 공유 시스템 구축의 타임라인이 무엇이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최근 방미가 이 절차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정보 관련 대화를 앞서가거나 공유하진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관여하는 불안정한 행동과 계속되는 무기 발사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최근 한국에 확장 억제 강화 조치를 약속했는데 일본에도 유사한 조치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앞서가거나 가정적인 것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Well, I don't want to get ahead and get into any hypotheticals, but
싱 부대변인은 그러나 내가 말할 것은 미일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것이라며 미일 양국은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대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의 후속 조치를 한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핵 탑재가 가능한 플랫폼의 배치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 등 영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자산의 한국 전개 방안을 한국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워싱턴 선언 이후 한국 정부와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을 포함한 전략 자산의 한국 전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미국과 한국이 새로운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영내 위협에 대한 계획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기관 및 정부 간의 새로운 연례 시뮬레이션과 미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별도의 도상훈련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우리의 양자 관여 속에 이미 수립된 유사한 활동들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미국의 전략 자산들, 특히 핵 탑재가 가능한 플랫폼의 배치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동맹은 또한 영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국방당국 간 정기적인 고위급 관여와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다만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미국 전략 자산의 구체적인 향후 배치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SSBN이 핵무기를 탑재하고 한국에 전개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 대신 지난 2일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이 전개될 것이라면서도 특정 탑재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약 18,000톤가량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을 14척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용 저위력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에는 총 24개의 SLBM 발사관이 있는데 여기에 탑재되는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은 한 기당 475킬로톤에 달하는 열 핵탄두 8발을 탑재하고 있어 전개 시 강력한 핵 억제력을 보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숨진 오토 원베어의 부모가 미국이 동결한 북한 암호화폐 자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거둔 수익금을 겨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회수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자산 공개에 대한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해외자산통제실은 2일 제출한 요청서에서 지난 4월 13일 오토 원베어의 부모가 미 대통령 행정명령 혹은 대북제재법에 의거해 차단된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해당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면서 다만 이 같은 정보 공개가 자칫 미국의 영업비밀법 위반일 수 있어 미 법원에 보호명령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인이나 기관의 은행 계좌나 자금 정보는 영업비밀법과 함께 금융비밀보호관리법, 그램리치 브릴리법 등에 의해 제3자에게 공개돼선 안 되지만 미 법원은 보호명령을 통해 한시적으로 공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베럴 하월 판사는 다음 날인 3일 보호명령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관련 정보는 원비어 가족의 변호인과 재판부 그리고 이번 사안의 관련자들에게만 공개됩니다. 앞서 원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원비어 씨는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2018년 4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하월 판사로부터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5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최근 해외자산통제실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금 정보를 확인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비어 부모는 2019년부터 매년 법원의 보호명령 아래 해외자산통제실 등이 차단한 북한 자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정보를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통해 북한이 거둔 수익금을 겨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원비어 부친인 프레드 원비어 씨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자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lways more we can do. We're going to meet with our Treasury Department this afternoon and they've been instrumental in helping us.
원비어 씨는 특히 북한 자산을 확보하는 데 미 재무부가 큰 도움이 된다며 현재 공개하기는 이른 사안들이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 보도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이 암호화폐 네트워크인 론인에 침입해 6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탈취했다며 도난당한 자금이 예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법무부도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한국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암호화폐 계좌 280개를 차단하고 미 법원에서 민사 몰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원비어 부모가 이들 자금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지 주목됩니다. 원비어 부모는 지난 2020년 5월 미국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뉴욕 멜론 은행이 보유한 북한 자금에 대해 보호명령을 요청해 이들 은행에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가 예치된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11월 미국 뉴욕주 감사원이 동결한 북한 자금에 대해 보호명령을 받아 조선 광선은행 소유의 24만 달러를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 2월에는 미국에 본사를 둔 온라인 결제 회사 페이팔이 보유한 특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한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1953년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이 진화한 것이라고 주미 한국대사가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방어적 성격도 강조하며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4일 미한 정상이 최근 발표한 워싱턴 선언이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꿨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미한 동맹의 더 크고 밝은 미래를 향한 새 장을 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국빈 방문 기간 중 두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면서 이는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two presidents announced the Washington Declaration on top of the joint statement.
조 대사는 두 정상이 공동 성명에 더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이 다른 어떤 파트너나 동맹국과도 서명한 전례가 없는 매우 특별한 문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설립한 핵협의 그룹 NCG는 정례적인 일종의 고위급 조정기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또 일각에서 핵협의 그룹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ll, some people compare this with other mechanism with NATO-style nuclear sharing, but
조 대사는 핵협의 그룹은 1953년에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의 진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방위조약이 당시의 안보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사는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을 보면 워싱턴 선언이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지 알 수 있다면서 미한 두 정상이 전략 핵 잠수함 SSBN을 비롯한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강화에 합의한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다만 확장 억제에 관한 워싱턴 선언이 기본적으로 방어적 성격이라면서 북한이 이에 대해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전혀 공격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I want North Korea to clearly understand that when you look at this paper, it's about extended deterrence. It's basically
이와 함께 미한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면서 언제라도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지 말지는 그들의 선택이자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긴장이 높아진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사는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 상대국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앞으로도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And well, I mean, for the moment, the Korea now is heavily engaged with the diplomacy.
다만 현재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외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중국은 워싱턴 선언과 같은 최근 일들에 대해 다소 불편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중국과 관여할 것이며 한국과 중국 사이에 고위급 교류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사는 또 국제사회와 한국의 다자협력과 관련해 역내에서 참여의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Quad, we have already agreed to members of the Quad to... For Korea to
조 대사는 쿼드와 관련해 우리는 이미 한국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실무적 논의에 참여하기로 쿼드 회원국과 합의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쿼드와의 협력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9일부터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G7 선진국과의 관계와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G7 정상회의를 한국을 포함해 G8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는 G7 회원국들의 결정에 달려있는 일이지만 한국으로서는 매우 행복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탄압하는 독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수많은 언론인들이 치른 엄청난 희생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언론의 자유를 박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책임 추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저널리즘은 범죄가 아니라 자유사회의 근본이라면서 오늘 세계 언론 자유의 날 30주년을 맞아 용감하게 진실을 추구하는 모든 언론인과 기자, 언론 종사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치에 필수적인 이러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의회는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유 언론은 미국 정부와 사회가 스스로를 비판하고 교정할 수 있게 해주고 교육하고 조명하며 적발하고 폭로하는 등 진실의 수호자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최근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 의해 체포된 에반 게르시코비치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와 지난 2012년 시리아에서 실종된 언론인 오스틴 타이스를 언급하면서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독재자들과 그들의 조력자들은 검열과 보복, 위협, 소송, 괴롭힘, 허위 정보, 구금 및 물리적 공격을 통해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용감한 언론인들은 그들이 침묵하거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몇 번이고 보여주었다며 미국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의 언론인들과 함께해야 하며 그들을 침묵시키려는 이들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모든 곳의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자유 언론을 계속해서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세계의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전 세계의 언론인들의 헌신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세계의 언론 자유의 날 30주년을 맞아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의 생명선을 형성하는 정보와 아이디어의 흐름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 세계 뛰어난 언론인과 미디어 전문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늘 우리는 또한 이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수많은 언론인들이 치른 엄청난 희생을 되새긴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너무 많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언론인들이 단지 자신들의 일을 한 것에 대해 보복하는 등 억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와 다른 모든 기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러시아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기자들이 직면한 위협은 구금만이 아니라면서 폭력적인 갈등과 부패 문제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은 종종 협박과 납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곳에서는 언론인들이 차별과 검열, 법적 시스템이 권력의 도구로 악용되는 이른바 무기화된 사법제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많은 정부들이 언론 매체들이 문을 닫도록 만들기 위해 다양한 탄압 도구를 사용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세계 언론 자유의 날에 우리는 미국 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세계 언론 자유 지수가 올해도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최악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 정권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체계적으로 유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3일 2023 세계 언론자유지수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을 전 세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열악한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각국의 정치와 법률, 경제, 사회문화, 안전 등 5개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해 평균을 내는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북한은 100점 만점에 21.72점을 얻어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꼴찌로 평가됐습니다. 작년에도 181을 기록한 북한은 RFS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2년 이래 꼴찌 아니면 그 다음을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헌법 67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이를 체계적으로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적인 정권 중 하나인 북한은 정부와 독립적 언론을 엄격히 금지하며 독재자 김정일의 아들이자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은 언론이 당과 군, 자신을 찬양하는 콘텐츠만 제작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전화를 널리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인트라넷 안에서 통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당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언론인들은 체포되거나 심지어 처형당하기도 한다며 지난 2017년에는 단지 북한의 경제와 사회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는 이유로 한국 기자들에게 사용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언론인 4명은 북한 정권을 비판한 책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북한 법정에서 궐석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북한 다음으로 올해 언론 자유가 최악인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언론의 기능은 당의 대변인이자 국가 선전용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인 언론인 100여 명을 구금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과 이란이 각각 178위와 177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 180개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좋음과 양호함, 문제 있음, 어려움, 매우 심각함 등 5단계로 분류하는데 북한과 같이 매우 심각함에 포함된 나라는 모두 30개국입니다. 한편 올해 미국은 45위로 지난해보다 3단계 하락했고 한국은 전년 대비 4단계 내려간 47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언론에 대한 우호적 제스처가 취해졌지만 물리적 공격 등 언론인의 근무 환경이 위험해진 점을 들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이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언론인들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언론 자유를 가장 잘 누리고 있는 나라는 95.18점에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아일랜드와 덴마크, 스웨덴이 뒤를 이어 상위 순위에는 대부분 북유럽 국가가 올랐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 2002년부터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인 5월 3일 전 세계 18개 비정부기구와 언론인 150여 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언론 현실을 직접 경험한 미국의 전문가와 탈북민들은 북한이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 탄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신사인 AP통신의 초대 평양지국장을 지낸 진리 윌슨센터 공공정책연구원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하루 앞둔 2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언론 실상은 외부에서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difficult for anyone to speak freely in North Korea, whether they are with the government, a private citizen, or working for their
2012년부터 media. 1년간 북한에서 취재 활동을 했던 진리 연구원은 북한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에서 일하든 민간인이든 국영 언론사에서 일하든 북한에서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인의 경우 당의 선전가로 활동하거나 당의 정책과 목표를 홍보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잘 알고 있다며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국경 봉쇄와 다른 여러 정치적 이유 때문에 자신이 평양지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보다 현재 북한 내부의 언론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So that's the situation for the North Koreans. And then for those of us who are foreign reporters working in Pyongyang, it is
현재 BBC 월드, 북한 나자루스 하이스트 팟캐스트 공동 진행자로도 활동 중인 진리 연구원은 과거 북한이 외신 기자와 외국 언론인에 대한 취재 제한에 극단적이었던 상황을 거론하며 2023년 5월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은 오늘날의 상황은 자신이 지켜본 몇 년간의 상황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진리 연구원은 북한이 2020년 1월 코로나 사태 시작과 함께 국경을 폐쇄하면서 몇 년 동안 북한의 외국인이나 서방 언론인, 국제 언론인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2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언론 자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Press freedom in North Korea is probably one of the most circumscribed.
킹 전 특사는 북한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다른 어떤 곳보다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주민들이 정부가 원하는 것만 듣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이 같은 언론 자유 탄압 실태는 국제사회의 각종 보고서에서도 확인됩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인터넷 접속을 극도로 제한하고 검열과 억압을 통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도 지난해 5월 발표한 2022 세계 언론 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182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적인 정권 중 하나인 북한은 정보와 독립적 언론을 엄격히 금지하는 정보통제국이라고 지적하고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 매체를 접하려 하다가 강제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고위관리 출신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탈북해 미국에 정착한 이현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은 2일 VOA에 북한에 있을 당시 언론의 자유라는 개념조차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 일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건 사실 꿈도 못 꿉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언론이 자유가 있다는 생각조차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은 당연히 그러니까 당에서 말을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모든 언론이나 이제 선전 매체는 당과 수정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원은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언론 자유 제한이나 억압은 북한의 언론 자유 탄압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며 북한에서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거론하기 위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뭐 언론 매체도 아시겠지만 몇 개 없잖아요. 북한 주민들의 정보의 접근성을 많이 축소시키고 또 이 사고력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언론이 다양할수록 우리가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이 높아지는데 그런 사고력을 아예 없애고 당에서 한 목소리를 전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영국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던 박지연 징검다리 대표도 북한은 언론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21세기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표현 방식과 언론이 사람들의 생각과 여론을 결정한다고 믿는다며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언론을 탄압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예전도 그랬지만 지금도 더더욱 이제 언어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또 지난해 10월 달에 북한이 문화 반동 법령을 내놨잖아요. 한국 언어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없게끔 이렇게 점점 더 심하게 인권 유린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것이죠.
전문가들은 인권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언론이라면서 유엔이 정의한 인권의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를 북한이 보장하도록 국제사회가 계속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언론학자인 로버트 보인턴 뉴욕대 교수는 2일 VOA에 북한 당국의 변화를 촉구하고 강제하는 노력과 함께 해외 정보가 북한으로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especially the efforts to get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whether that's
보인턴 교수는 인터넷 같은 사이버나 CD, USB 같은 여러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비정부기구와 단체들이 있다면서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활동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특사도 북한의 언론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는 주민들로 하여금 세계 다른 지역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se are important for the North Korean people to know what's happening elsewhere, but also to know how their country.
킹 전 특사는 정보 유입은 북한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아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VOA 방송이나 자유아시아 방송처럼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상 정보 유입이 쉽지 않겠지만 이는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앞장서서 강조하고 투자를 강화해온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부터 줄곧 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한 것과 관련해 VOA에 북한인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북 정보 유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국고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에 최대 1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대북 라디오 방송이나 다른 입증된 방법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확대를 개선하는 활동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연 진검다리 대표는 주민들에게 인터넷이 허용되지 않는 북한이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면서 대북 정보 유입 창구를 이에 맞춰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지금 보면 북한이 인터넷이 없어도 북한 내부 안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휴대폰에 그 심카드를 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카드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아서 보낼 수 있는데 뭐 여러 팟캐스트 같은 거 또 아니면 세계인권 선언문 같은 이런 내용들도 담아서 좀 보내면 어떨까.
진리 연구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정보를 들여보낼 수 있는 지원 방법과 투자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을 다루는 언론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So they understand how to get around the obstacles that North Korea places.
진리 연구원은 언론인들은 북한 관련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해 방해 요소를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더 나은 미디어 정보 해독력을 갖추는 데 국제사회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올 들어 곡물 수입을 늘리고 있지만 장마당 곡물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과의 육로 교역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식량 수입을 늘리고 있지만 고공행진 중인 장마당 곡물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주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입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지난달 말 기준 평양 지역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5,500원 정도로 미미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쌀과 옥수수의 킬로그램당 가격이 각각 5,800원, 2,900원으로 한 달 동안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세분해 북한 시장 물가를 조사하는 데일리 NK의 경우 지난 2월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던 곡물 가격이 중국 접경 도시들을 중심으로 다시 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평안북도 신의주에서는 쌀 1kg이 5,800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달 16일 기준 5,420원보다 7%가 상승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3월 중순 이후 1kg에 5,000원 후반대 가격을 보였던 양강도 해산의 쌀 가격도 지난달 30일 현재 6,000원으로 조사돼 직전 조사 때인 지난달 16일보다 5.3%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올 들어 식량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쌀은 작년 한 해 1년치 수입량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월 한 달간 수입한 쌀은 전월 대비 약 2.5배 증가한 46,700톤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곡물 수입량을 늘렸지만 올해 1분기 쌀 가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최근 4년간의 1분기 쌀 가격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조충희 소장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북한 식량 수입 규모가 장마당 가격에 영향을 주기에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수입 곡물들이 시장에 풀리지 않고 우선 배정되는 기관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군대라든지 자기네 필요한 전력공업이라든지 석탄공업이라든지 철강공업이라든지 이런 필요한데 이제 집중적으로 배분을 하니까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조 소장은 이와 함께 5월 한 달이 가장 극심한 춘공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혁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3월 4만 6천 톤 넘게 곡물을 수입한 것은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늘린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한동안 대외 교역이 차단됐던 북한은 외환난 또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대규모 곡물 수입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동안의 수출이 거의 차단이 됐어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화 확보량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만 톤씩 이제 구입을 하는 게 춘궁기에 그래서 이제 식량이 부족한 시점을 집중적으로 이제 수입을 할 수는 있겠죠.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과의 육로 교역을 재개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해산과 무산, 온성, 회령 등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교역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현지에 파견한 들한테 필요한 물자, 교역을 시작할 수 있는 물자들과 그다음에 준비해놨다가 차가 들어오면 실어 보낼 수 있게 준비하라고 이제 그런 지시도 떨어지고 뭐 그랬거든요.
데일리 NK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신의주 세관에 모든 부서 업무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의 지시가 하달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신의주와 중국 단둥 사이에는 화물열차와 선박을 통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의주 세관도 이에 따른 검역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육로 교역 관련 업무는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의주와 단둥 간 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화물트럭과 여객버스 운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충희 소장은 육로 교역 재개 소문이 퍼지면서 북한 내 장마당에서도 식용 콩기름 가격이 킬로그램당 3만 원까지 치솟았던 게 17,000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쪽 무역업자인 대방들이 교역 활성화 소식에 위안화를 풀지 않으면서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NK에 따르면 신의주 지역 북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30일 기준 8,360원으로 보름 전 가격보다 4% 이상 올랐고 원 위안 환율은 지난달 30일 기준 1,250원으로 지난달 16일 조사 가격보다 5% 상승했습니다. 북중 육로 개방 조짐들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중국 등지 파견 노동자들의 송환이 임박했다는 전언도 들립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해외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월부터 귀국 명령은 떨어져 있었고요. 계속 연기가 되다가 5월부터는 실제로 이제 입국을 할 거다. 그래서 준비는 모두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과 사업을 하는 외국인이나 제3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5월이면 들어올 수 있다, 평양에. 이런 얘기를 연초부터 했다고 합니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이 계획 경제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무역 분야에서도 국가 주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육로 교역이 재개되더라도 기관이나 개인 무역은 신종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활성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북중 교역 물량은 철도와 해상 무역을 통해 상당 수준 회복됐다며 신종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이 여전한 북한으로선 육로 교역 재개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은 흐린 후에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3미터로 비교적 높게 일고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는 22도로 예상됩니다. 남포,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13도, 최고 21도. 신우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5도. 강계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25도. 해주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18도. 개성은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는 16도. 함흥은 구름 많고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19도입니다. 장진 흐리겠고 최저 6도, 최고 15도. 해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는 19도. 원산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는 16도입니다. 청진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10도, 최고는 20도. 선봉은 오전에 맑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 최고는 18도로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는 0도, 최고는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5 내지 3미터로 일고 오후에는 1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2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1.5 내지 2.5미터로 약간 내려가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5, 오후에는 0.5 내지 1미터. 먼바다는 오전에 1.5 내지 3미터, 오후에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의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4일 캐나다 정치인의 친척들을 협박하려 한 혐의로 자국 주재 중국 외교관들에 대한 추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날 캐나다 의회 청문회에서 이들 중국 외교관들 중 한 명이 캐나다 야당 소속 국회의원인 마이클 청 연방 하원의원과 그의 홍콩 거주 친척들을 협박하려 했다는 정부 당국의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청 의원이 중국의 인권 기록을 비판한 이후 그 자신과 홍콩에 거주하는 친척들이 중국 당국의 표적이 됐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졸리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청 의원은 이날 캐나다 C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중국 외교관이 자신의 친척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졸리 장관은 캐나다가 이 같은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콩페이우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저녁 성명을 통해 캐나다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캐나다 측이 자가발전식 정치적 웃음거리를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나가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은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신속히 점령한다는 당초 계획을 포기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의 점령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가 절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동맹국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즉각적인 야망을 아마도 축소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은 전선을 따라 공격에서 방어작전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4월에는 지난 3개월 중 어느 때보다 적은 영토를 획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은 상당한 군수품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상당한 인력상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헤인스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동원령을 발동하지 않고 현재 이란과 같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받고 있는 기존 지원 수준을 넘어 제3자로부터의 군수 공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평범한 수준의 공격 작전을 유지하는 것조차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은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 등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찰스 브라운 미 공구참모총장을 차기 합참의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신문과 CNN 방송 등 주요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내정자에게 이를 알린 뒤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면서 아직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을 맡게 되면 현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뒤를 잇게 됩니다. CNN은 브라운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으로 최종 임명될 경우 미 역사상 처음으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직을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맡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운 참모총장은 지난 2020년 흑인으로는 최초로 공군참모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앞서 브라운 참모총장은 인도태평양 공군을 책임지는 태평양 공군사령관을 지냈으며 1987년부터 두 차례 한국 군산 미군기지에서 근무했습니다. 발칸반도에 위치한 세르비아에서 어제까지 이틀 연속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적어도 17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사건은 세르비아 물라데노바크 인근에서 늦은 시간에 발생했으며 이동하는 차량으로부터 자동화기 사격이 여러 장소를 향해 가해졌다고 영국 가디언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 사건으로 적어도 8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세르비아 현지 방송은 총격으로 입원한 사람들이 모두 2000년 이후 태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세르비아 경찰은 병력 600명을 동원해 오늘 아침 총격범을 체포했으며 현재 크라구에바체시 인근에 구금돼 있는 상태라고 세르비아 내무부는 밝혔습니다. 브라티슬라프 가시치 세르비아 내무장관은 이번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세르비아에서는 앞서 3일에도 수도 베오그라드의 한 초등학교에서 13세 재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10대 초반 7명을 포함한 학생 8명과 경비원 1명이 숨졌습니다. 베실린 밀리치 베오그라드 경찰청장은 이 학생이 총격에 아버지의 총 두 자루를 사용했고 총격 당시 두 개의 화염병을 갖고 있었으며 살해하기로 계획한 이들의 듣는 수업을 목록을 작성하는 등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북아프리카 국가 수단 내 무력 충돌 사태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수단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비극이며 민간 정부와 민주주의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